Sabina.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12월 첫 주, 예수님 오신 에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젊은이가 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20절에 보면 청년이고 22절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는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청년과의 대화는 평범한 대화, 우리가 잘 아는 대화지만 사실은 잘 묵상해보면 상당히 깊은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가? 질문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반대로 역습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상당히 선한 사람인데 나 정도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라.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한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죠?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재물을 팔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다시 말하면 심판의 기준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평생을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있죠. 이 젊은 유대인은 구원의 핵심을 또는 율법 혹은 언약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요, many religions have different standards for getting into heaven or paradise. If you ask a Muslim, they would say this: they are always afraid of the final judgment and say, how can you get into paradise or heaven? They say, I will weigh my good deeds against my bad deeds. And at the end of the day, or at the end of my life, if my good deeds exceeds my bad deeds, then I can get into paradise. 가능할까요? 힌두교도들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I will do my best to pay back my karma. 내 업보를, 전생에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선하게 살면 등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유대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선한 일을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I have obeyed all these commandments. What else is there left? 자기가 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거죠. Be holy, for I am holy. Be perfect, for I am perfect.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악행을 비교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악행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God's standard for His judgment is there shouldn't be any bad deeds in our lives. There's one single bad deed we cannot go to heaven.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by the grace of God. Without grace, we have no hope. 오늘 유대인은 그것을 미스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좀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지금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19장을 가다 보니까 계명의 말씀이 탁 튀어나오길래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잘 보세요. 이게 동문서답 같은데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앞뒤가 안 맞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What good deed must I do to have eternal life? And Jesus answered, 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There's only one who is good. Doesn't make sense if they compare these two question and answer. 그러나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있죠. 내가 지금 선하게 물어보는 동기는 너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Every human being is a sinner. There's no one good on the earth except for God. Of course, he's not on the earth, but Jesus is on the earth right now.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의 심중을 그대로 찍으십니다. 아무도 완전 선한 사람은 없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질문이 예, 우리는 이런 이 스토리가 너무 익숙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 If you want to enter eternal life, keep the commandments.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에 어떤 숨은 뜻이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명들을 지키라는 게 너무 쉬운 대답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함정이 있다고 하면 조금 그래요. 예수님의 의도를 제가 좀 악하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When Jesus said keep the commandments, there's hidden meaning. There's something that he didn't mention here that we need to find out. 그 hidden meaning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What? Which command? 무슨 계명이에요? 또 반문을 합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청년인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빼놨어요. 부모 공경 빼놓고는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들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이걸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 계명을 주신 뜻을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오히려 계명을 지키면서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re's a book entitled When Helping Hurts. 이것은 단기 선교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원래 저자는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남미로, 동남아로 보내는데요. 그것이 단기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보여주고 막 나눠주고 뿌리고 막 이러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고 나면 현지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빈곤을 느끼고 더 박탈감을 느끼고 더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기 선교를 행사로 퍼포먼스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단기 선교를 가라고 합니다. 한 번 갔다가 오고 많은 단기 선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그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체력해 갔다 오지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체로키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지 과연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번 왔다 가면 51주를 기다립니다. 세이팔자니 교회 사람들이 언제 다시 올까? 그들은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1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책의 저자는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 우리는 단기 선교 갔다 왔다. 뭐 우리 교회가 그랬던 얘기가 아니라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단기 선교를 뭐 남미로, 아프리카로 어디로 보냅니다. 하고 막 거창하게 광고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있는 사람들, 그러한 행사로 인해서 정말 유익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두게 더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그런 행동들이 정말 이웃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바람에 상대방들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When helping hurts, when obedience hurts our neighbor, that is not obedienc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순종과 봉사와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는가?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얘기 없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들, 마찬가지죠? 구역장들, 섬김인들, 성가대원들, 우리가 하는 것들이 과연, 가끔 성가대가 틀리는 것도 희망을 줘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면 나는 저긴 감이 못 가겠다. 그래서 틀리시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 퍼포먼스 위주로 가면 성가대나 교사나 모든 사역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더 네거티브 임팩트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순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사실은. 왜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지킨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20절에 가면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착한 청년이죠. 계명을 잘 지킨. He said, All these I have kept, what do I still lack? I think he's, in a sense, he's a wonderful Jewish young man who tried to observe every command. But Jesus saw one important thing lacking. Actually, it's not about money. It is about his heart. Where his heart is. Is his heart in God or in money?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What do I still lack? Jesus said, if you would be perfect, there is the contrast. Lacking and perfect. 이 청년도 완전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다 팔아서 가난한 저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과연 그것을 온전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던 가정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완벽한 것일까?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6, 7, 8, 9계명을 주신 후에 마지막 10번째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한 가지 계명을 추가하신 것과 비슷하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행위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인데 갑자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적인 것으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6, 7, 8, 9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더라도 그렇죠? 살인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더라도 탐내는 마음이 있다든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음욕을 품는다던가 하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9계명에서 끝나지 않고 10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는 것, 행동으로 범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피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우리가 피하기가 매우 힘들었죠. 그리고 왜 마음으로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게, 것들에 대한 완전한 만족과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시 일계명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우리가 탐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 번째 계명은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 끝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그 뜻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못한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내가 못하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대화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대화는 아닙니다. 그냥 툭 넘어갈 수도 있는 대화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히든 미닝이라고 했는데요. 잘못 오해하시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항상 히든 미닝이 있으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이 캐치하지 못한 히든 미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계속하면 하나씩 하나씩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우리 수준에 맞게 한 가지 더 가르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오늘 지적하시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가 하지 않은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공부에서 그런 얘기했죠. 부정적인 명령은, 금령은 negative commands always imply positive responsibility. 긍정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만큼 두드려 놓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때리지 말라는 계명은 없었거든요. 그런가요? 살인하지 말라에는 때리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때리지 말라 이전에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범죄를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Intent가 중요하죠. When you indict, when prosecutors prosecute criminal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ir criminal intent. 이번에도 한국에 무슨 PC방의 사건이 났죠? 그가 때렸다가 끝났으면 됐는데 집에 가서 칼을 가져오는 바람에 살의가 있었다고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무기를 들어서 때리거나 그랬으면 그거는 우발적인 거죠. 그거는 involuntary 네, 뭐가 되죠? 그 영어로는 involuntary manslaughter가 되는데요. 고의적인 살인죄가 아니라 무슨 추상 과실치사죄가 되거나 그렇게 바뀝니다. 1급과 2급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1급 살인죄와 2급 살인죄의 차이는 살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밝혀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소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gave up our own Jesus because he was rich. He couldn't forego all his possessions. His heart was in the money, not in God himself.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봅니다. 그의 정체성은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박사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고 출세하는 데 나의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되고 아무리 유명한 정치가가 되고 아무리 유명한 교수가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끝난다 한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에 우리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수많은 정치가들이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습니까? 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는 것이 정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정치에서 끝납니다. 정치를 초월하는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죠. 명예를 초월하는 교수가 되어야 됩니다. 학위를 초월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제가 윌리엄 밀버폴스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정치가로 출세하는 것보다 노예를 해방하는 것,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 생명과 자신들의 재물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리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택하고 직장을 택하고 결혼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욕심 때문에 타협하고 지나가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조합을 잃으면 나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까? 그 조합이 정체성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조합을 잃어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콜링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도 소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직장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직장이라도 심지어는 멸시받는 직장이더라도 소명을 따라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부자는 다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놔야 되는데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Do not have any other gods beside me. 우리가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성공이나 학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옆에 같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옆에 목회를 두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옆에 봉사를 두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옆에 직분을 두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집사 장로 투표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안 되면 물론 그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오히려 떨어지고도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실 겁니다. 목사는 목사님이 항상 수능 때가 되면 새벽 기도가 콱콱 트다가 수능 다음날에는 새벽 기도가 통통 빈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몰래 가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실 때 옆에 누가 몰래 오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좁아서 그냥 들려요. 근데 목사님 옆에 가만히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 딸이 수능을 망쳤답니다. 낙심하지 말고 1년 더 열심히 하던가 작은 길을 열어주시던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떨어진 다음에, 떨어졌다기보다 시험을 망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드린다는 게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수능만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셨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러나 예, 또 그리고 뭐 끝났으니까 안 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새벽 기도가 그런 수능만을 위한 시간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현세적인 믿음, temporal faith가 얼마나 아쉬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수능에 있느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느냐,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고치면, 소망을 물질에 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소망을 학위에 둔 사람은, 소망을 성공에 둔 사람은, 소망을 가족에 둔 사람은 하나님보다 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옆에다 두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다 하나님의 옆에다가 다른 무엇을 놓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여기에 베드로가 한술 더 뜹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긴 하셨지만 베드로가 이 말을 탁 듣고 그 다음에 말하냐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역시 베드로다운 발설입니다. 예수님 그때는 책망하시지 않고 그냥 칭찬 비슷한 예언을 하시고 마시는데요. 여기 부자 청년과 베드로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님께 조금 죄송하겠는데 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물론 다 버리고 쫓은 건 사실이죠. 훌륭한 사도들입니다. 네, 그러나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잠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계명을 주신 이유. 정확하게 말하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였는데 제가 십계명에서 계명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과 언약의 요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한 번 더 요약하셨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더 정리를 해주셨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요약해 주신 창조주의 핸드북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토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것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는 원래 율법이라는 뜻은 아닌데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율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토라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teaching 혹은 instruction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교훈이 토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는 구약 전체를 작게는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계명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do's and don'ts를 주신 그런 law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기가 창조하신 백성들에게 자기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신 지침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형통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토라였습니다. God has given this Torah, the commandments or law or the covenant to Israel so that they could go into Canaan, the land of promise, and to be prosperous and blessed. If you keep these commandments or if you keep this covenant, you will be successful and prosperous. Joshua 1:8. 요새 1장 8절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하면 너희가 내가 평통하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평통하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침서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려고, 하라 하지 말라, 잔소리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기준이다. 그들의 삶의 기준, 도덕적인 규범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토라를 들으며 내 어미의 토라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잠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왕자들에게 준 교훈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거를 귀찮게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자세히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 수요일에 나와서 해서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말씀 한 말씀의 뜻이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계시고 이미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명들을 주신 원래의 의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오류를 책망하셨고 이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신 것임을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왜곡하면, 다른 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없게 됩니다. If we distort God's commandment, meaning if we distort God's intention who has given us the commandments, we fail to respect the God who gave us the commandments, who saved us. And then also we fail to respect ourselves and others.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과 타인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이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존 스타트 told us, God gave us the Ten Commandments to make us human, to be human, to restore the image of God.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 너무나 계명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 설명해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2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냥 덮어놓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God declares in Exodus chapter 20 verse 2 before he issues the Ten Commandments, he identifies who he is.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So, you shall no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연결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여호와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The Lord or Jehovah or Yahweh, the name means the God of the covenant.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요, I am making a covenant with you right now. So, do not have any other gods besides me. 그렇게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There are four elements
in the covenant. Just like there are four elements in human contract. 여러분, 리스 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Landlord 나오죠? 여러분 좋아하는 갑을 나오죠? Landlord, tenant 나옵니다.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Parties of the covenant, contract.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 나옵니다. Condition. 뭐, 렌트를 한 달에 1000불씩 낸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1년짜리다. These are the conditions. $1,000 per month. And the term of the lease is one year. 그리고 나서 많은 조건이 나옵니다. There are more conditions of the lease. And the terms are usually maintain the house clean and nice and intact. Then you will enjoy the time of this lease. Otherwise, you will be kicked out. 그런 것들이 나오죠.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지키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나오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있고요.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고 벌칙이 나옵니다. 2절은 첫 번째죠. 나는 너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가면은요. 조건과 약속과 벌칙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얘기한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조건은 뭡니까?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하신 말씀과 똑같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Those who love me obey my commandments. In Exodus chapter 20 verse 6,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I will give grace to them.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격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authority를 respect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 항상 3,4대까지 벌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6절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풉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자꾸 안 되는 것만 보고 계시죠. 이거는요, 조건과 벌칙과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언약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해하셔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벌하시겠다는 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를 강조하시고 끝나는 겁니다. 항상 엔딩이 제일 중요하죠. 중간에 나온 것보다 결론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임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약의 내용이 끝나는 걸 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계명이 쭉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이다.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The first reason of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law is God as our Father, as our Maker, and as our Redeemer is deserved to be called our Father. God instructs us these things as a Father to His children. For our blessings and happiness. 그것이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전한 것 같아도 항상 부족한 게 있음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Obedience is not a condition for our salvation. It is the result, the fruit of our salvation because we are grateful for His grace and for His gift of eternal life and forgiveness.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의 인간성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자, 사도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중동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토론회에 갔답니다. 이게 중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한번 크리스찬과 그 이슬람들이 디베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동에 갔을 때 there was a debate between the Jews and the Muslims. And one Muslim imam, like rabbi or pastor in Islam, was questioning the Jewish counterpart about Ten Commandments. 한참 디베이트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그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Can we really serve the Ten Commandments perfectly? 누가 이 계명대로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한 질문을 갑자기 던졌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이마음이, 머슬림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I don't like to say this, but there has been only one in human history. That man is called Jesus of Nazareth. 아무도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듣기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고 들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당신이 한 질문에 대답으로 내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다. 무슨 뜻이죠? 결국 우리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뭐가 가능하죠? 예수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As we obey the commandments, as we obey the word of God, we will step by step become more like Jesus.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녀로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이유를 붙인다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J.I. 패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율법은 적이 아니라 동지다. Love and the law are not enemies but fellows. 왜냐하면 사랑과 율법이 함께 갈 때 진정한 도덕의 축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의 동기로 지켜야 하고 사랑은 율법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J.I. Packer says, The law needs the motivation of love. And the love needs the law. Because love is blind. 우리가 한쪽만 강조하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계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미 장사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자동차에는 가스가 있어야 자동차가 갈 수 있지 인간에게는 순종이 있어야 인간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참 기쁨을 가져다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방관은 자유와 성취를 가져다줄 것 같지만 사실상은 개인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맙니다.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미 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로부터 26절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기르면요, 아까 기도하시면 힘들다고 했는데 힘들기만 한가요? 기쁨이 있죠. 자녀들 키우면 물론 아이들이 때로는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어떨 때는 힘들지만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단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디스플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힘들기만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참 자유를 주는 삶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클 조던의 얘기를 소개해드릴까요? 네, 마이클 조던이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네, 농구를 엄청나게 잘했던 선수죠. 기가 막힌 슛들을 많이 쏩니다. 인터뷰를 기자가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슛을 그렇게 쉽게 넣습니까? 네, 마이클 조던의 트레이닝 gives you freedom.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discipline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 결국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힘들게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의 자유가 없죠.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섬기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워진다, 어렵지 않아진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 나의 생각과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유대인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다 지켰는데 또 뭐가 부족합니까 라는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우리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또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영역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급적 수요일날 좀 시간을 내서 함께 와서 십계명을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계명들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10%라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옆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